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고등학교 졸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백악관이 17일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2015 기간 중 미국의 고등학교 졸업률은 83%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5년 연속 상승한 수치로 전 학기보다 약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17일 워싱턴 근교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 이 소식을 전하며 자신의 교육 정책이 큰 효과를 냈다고 자평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수도 워싱턴의 고교 졸업률이 미국 내 다른 어떤 지역보다 빠르게 성장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7일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서 시작된 가을철 행사에 때맞춰 내각 총리 대신 아베 신조 이름으로 마사카키라는 공물이 봉납됐다고 17일 보도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2차 세계대전에 일본 측 A급 전범 14명의 위패가 있는 곳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은 스가 요시히데 광반 장관은 아베 총리가 개인 자격으로 공물을 봉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아베 총리의 공물 봉납을 반대한다면서 일본이 침략 역사를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CNN 방송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대선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지지율에서 8%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NN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클린턴 후보는 47% 그리고 트럼프 후보는 39%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최근 시행된 여론조사 4개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CNN 조사가 근거로 삼은 여론조사들은 지난 10월 7일 트럼프 후보의 성차별적 발언이 알려진 뒤에 시행한 조사들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 2005년에 촬영된 영상에서 성차별적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었습니다. 한편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클린턴 후보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90%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유엔은 파키스탄에 머물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등 37만 명이 올해 아프간으로 되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1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주에만 거의 5만 2천 명의 아프간인들이 파키스탄에서 국경을 넘어 아프가니스탄으로 되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파키스탄 당국이 국경 수비를 엄격히 하고 불법 이민자에 대한 경찰 단속을 강화하며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유엔은 설명했습니다. 유엔은 하루 평균 5,200명의 등록 난민들과 2,160명의 서류 미비자들이 아프간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로 볼 때 올해 말까지 44만 6천 명이 추가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라크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로부터 이라크 북부 도시 모술을 탈환하기 위한 초기 작전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수드 바르자니 이라크 내 쿠르드 자치정부 수반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이날 오전 6시 이후 모술 지역 내 200제곱킬로미터 면적이 자유화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르자리 수반은 또 모술이 완전히 해방될 것이라며 쿠르드 전사들은 모술이 또 다른 알레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미국이 5년 전 이라크 파병군을 철수한 이래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 민간인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ISIL을 겨냥한 이번 작전이 앞으로 수주가량 지속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그리고 예멘 주재 유엔 평화특사가 16일 분쟁을 겪고 있는 예멘에 대해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휴전선언을 촉구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이스마일 울드 체이키 아흐메드 예멘 평화특사 등과 만난 뒤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휴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영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 그리고 예멘에서 공습을 벌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장관들도 참석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각국 외교장관들이 17일이나 18일쯤 예멘의 폭력 사태를 시급히 끝낼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전 오늘 하루 임시 진행을 맡은 김영걸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오는 12월 유엔 총회에 상정될 북한인권 결의안에 해외 북한 노동자 인권 문제를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경수비대가 북한 어선에 총격을 가해 북한 어부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탈북민 3명이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미국 내 탈북 난민은 모두 203명으로 늘었습니다. 핵 도발 시 김정은은 죽을 것이라는 국무부 고위관리의 발언은 북한 정권의 도발을 막기 위해 미국이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할 것이란 의미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fully committed to the security of our allies in the region and we will take all necessary steps. 최근 함경북도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설사병을 앓는 어린이가 크게 늘고 있다고 유엔에서 밝혔습니다. 화일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함경남도 동해안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4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평양의 낮 최고기온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에서 2m, 서해는 최고 1m까지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첫 소식입니다. 오는 12월 유엔 총회에 상정될 북한인권 결의안에 해외 북한 노동자 인권 문제를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는 물론 대북 제재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는 방안이란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12월 유엔 총회에 상정될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북한의 해외 노동자 인권 침해 문제를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관련국들과 조율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해외 송출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문제를 미국, 일본과 함께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관계국들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병세 한국외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외 북한 노동자들이 인권 침해를 겪고 있고 북한 당국이 이들이 번 돈의 대부분을 핵무기 등 대량 파괴무기 개발에 전용하고 있다며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된 나라는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럽연합 등을 통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 북한 노동자 문제가 집중적으로 아마 이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그걸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전 세계 수십 개국에 적게는 5만 명, 많게는 12만 명의 노동자를 파견했고 이들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도 없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외출도 엄격하게 통제받는 등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자신들의 임금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북한 당국에 의해 대부분 몰수당하고 있다는 현지 노동자들과 탈북자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 국경 없는 인권의 윌리 포트르 사무총장은 지난달 폴란드에서 열린 인권 관련 회의 주제 발표에서 북한 노동자 5만 명이 16개 나라에서 일하고 있고 연간 12억 달러에서 23억 달러를 북한으로 송금하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정권은 이들이 번 돈을 핵무기 개발 등 통치자금으로 전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해외 북한 노동자 문제가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포함될 경우 북한 정권의 자금줄 차단 효과도 거둘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입니다.
인권 결의안에 북한 노동자 문제가 포함될 것은 이제 그 유엔의 추가 제재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외화죠 달러를 또 촘촘하게 막기 위한 뭐 그런 조치 일환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은 초안을 둘러싼 조율이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 달 하순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거쳐 12월 중 유엔총회 전체 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집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북한인권 유린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책임 추궁을 요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해왔지만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포함된 적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강제력은 없지만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명시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 중동 등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여온 국가들의 행동에 제동을 거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러시아 국경수비대가 북한 어선에 총격을 가해 북한 어부 한 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보도문에서 지난 15일 러시아 해역에서 수비대가 북한 어선을 검문하던 중 북한 선원들이 검문에 공격적으로 반응해 자위 차원에서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문에 따르면 러시아 국경수비대는 사건이 일어난 당일 새벽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함경남도 심포항선적의 대양 10호를 멈추게 하고 불법적으로 어획한 수산자원을 발견했습니다. 러시아 국경수비대는 지난달 28일에도 불법 조업하던 북한 어선을 억류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선원들과 수비대 사이에 무력 충돌이 벌어져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건 이례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달에 탈북 난민 3명이 미국에 추가로 입국했습니다. 이로써 2006년 이후 미국에 들어온 탈북 난민은 모두 203명이 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서 지난 13일 탈북자 3명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성으로 20대가 2명, 40대가 1명이며 각각 텍사스와 유타, 애리조나주에 정착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모두 11명이 됐습니다. 월별로는 3월과 8월이 각각 3명, 그리고 1월과 2월이 각각 1명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다른 나라 출신들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겁니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탈북자 대부분이 한국에 정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number of refugees resettling in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go up slowly, but the
미국에 정착하는 탈북자 수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지만 북한을 떠난 탈북자들이 압도적으로 선택하는 나라는 한국이라는 겁니다. 탈북자들은 미 의회가 지난 2004년 제정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에 탈북자 9명이 미국에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03명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정착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약 8개월 동안 매월 2,300달러 정도의 현금과 건강보험, 식품 구입권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지난 15일 있었던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가 실패로 끝난 가운데 한국 군 당국이 미사일 도발의 배경과 의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사일 성능의 개선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반발 등 여러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15일 전격적으로 무수단 미사일 도발에 나선 건 최고 존엄인 김정은 위원장을 겨냥한 미국 측의 고강도 경고 발언이 나온 데 대한 반발의 성격이 크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미국의 위협에 기가 죽은 것처럼 보이니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분석에 대해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도 비슷한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저항적 의지를 지속적으로 내보이는, 즉 갈 길을 가겠다는 정치적 저항 의지를 표출했다는 겁니다.
대북 제재와 압박에 대한 강력한 저항 결기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최근에는 미국과 한국이 대북 기존의 경제 제재 이외에 정치적 외교적 압박까지 다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치적 저항 결기를 피력할 필요성이 있었겠죠.
다니엘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도발에 앞서 지난 12일 북한이 핵타격 능력을 가질 순 있겠지만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또 북한이 원산 지역이 아닌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 비행장에서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한 건 처음이라며 내륙에서 발사한 이유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전학규 대령의 17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학규 대령은 이어 무수단 미사일의 정확한 비행 궤적은 나오지 않았다며 북한의 추가 도발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기존의 발사 장소가 아닌 제3의 장소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원하는 목표를 언제든 공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의 분석입니다.
북한의 전역에 흩어져 있다는 것, 상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은닉성이 높아지니까 은닉성과 기동성이 높다는 게 이동 발사대 텔이라고 하는 것인데 텔의 그 전략적 가치가 높잖아요. 그 텔이라는 게 북한에 200대 가까이 있는데 이 텔이라는 그 이동식 발사대가 너희들이 모르는 곳에도 모르는 지역에도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우리가 그 발사대를 통해서 핵탄두를 언제든지 미사일을 실어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죠. 북한 입장에서는.
한편 국민대 정치대학원 박휘락 교수는 북한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새로운 성능 향상을 위한 첫 번째 테스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 교수는 특히 지난 8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같이 연료를 액체 연료에서 고체 연료로 바꿔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사용되는 엔진을 시험했을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또 하나는 대륙간 탄도탄을 이제 시험해야 되니까 장거리 저 엔진도 시험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두 개의 엔진을 사용하는데 한 네 개 정도를 쏴서 한번 시도해 보았을 수도 있다. 지금 통화 두 개인데 이제 네 개로 해서 좀 더 멀리 쏘는 미국을 쏠 수 있는 그런 엔진이 과연 가능한지 이걸 한번 했을 수도 있고.
박휘락 교수는 아울러 북한이 평안북도 내륙에서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건 그만큼 성공할 가능성을 높게 봤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매번 더 고도화된 미사일을 목표로 시험 발사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발사 실패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하찮게 보는 건 성급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최근에 미국 고위 관리가 북한 정권에 핵 도발을 하면 김정은은 죽을 것이라고 경고해 관심을 끌었었죠. 미 국무부가 이에 대해서 저희 BOA에 자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할 것이란 의미라고 풀이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무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강경 발언이 미국의 단호한 대북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fully committed to the security of our allies in the region, and we will take all necessary steps to defend ourselves and our allies and respond to North Korean provocation.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4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러셀 차관보의 김정은 죽음 언급이 필요할 경우 김정은을 제거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메시지인지 묻는 질문에 미국은 영내 동맹국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념하고 있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러셀 차관보의 해당 발언과 관련해 확대 해석을 경계하거나 애매한 답변을 하는 대신 미국의 강경한 대북 입장을 확인하는 적극적 반응을 보인 겁니다. 앞서 러셀 차관보는 지난 12일 미 언론 국방 담당 기자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김정은이 핵공격을 감행할 향상된 역량을 갖더라도 바로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erhaps he's got an enhanced capacity to conduct a nuclear attack and then immediately die.
러셀 차관보는 따라서 핵공격을 수행하는 것이 북한의 제1안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또 북한 관련 다른 현안에서도 한층 강경해진 미국 정부의 대북 기조를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의 주민 탄압 책임을 지우기 위해 국제 스포츠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마루즈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전날 주장과 관련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This call was a natural result of the DPRK's continued dangerous provocations and flagrant violations of multiple UNSCRs.
애덤스 대변인은 그런 요청은 지속되는 북한의 위험한 도발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 위반에 뒤따르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행동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거듭 경고하는 국제 시스템의 신뢰성과 권위를 훼손한다는 겁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의 국제 스포츠 참여 제안의 구체적인 부분은 유엔에 문의할 사안이라면서도 미국은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의 호전적 행동에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We think it is importan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plore options to impose real costs and consequences on the DPRK regime.
한편 애덤스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70호에 포함된 민생 예외 조항의 문제점과 관련해 북한의 최대 무역 상대인 중국이 안보리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해 독자적 영향력을 발휘해 줄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김정은이 북한 앞에 놓인 유일한 경로는 비핵화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측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과거에 중국에 대한 아주 강경한 발언을 한 것이 밝혀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중국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암시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15일 폭로 전문 매체인 위키리크스를 인용해 클린턴 후보가 과거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중국의 미온적 태도에 강한 반감을 표출했었다고 전했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2013년 6월 미국의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강연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않으면 중국을 미사일 방어망으로 에워쌀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클린턴 후보는 이 연설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에 피해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론상으로 하와이와 미 서부 해안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해 소형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는다면 이를 참지 않겠다는 입장을 중국에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이 북한을 통제하지 않으면 미국이 방어에 나서야 한다며 중국을 미사일 방어망으로 에워싸고 더 많은 함대를 지역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또 도발적인 북한의 최대 후원자는 중국 인민해방군이라며 강한 반감을 나타냈습니다. 클린턴 후보의 이런 발언은 위키리크스가 클린턴 후보의 선거 본부장인 존 포데스타 씨의 이메일을 해킹해 입수한 것이라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린턴 후보 측은 이 연설문의 공개와 진위 여부 확인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언론들은 중국에 대한 클린턴 후보의 발언은 그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중국과 북한에 대한 정책을 암시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지난 10일 한반도 전 해상에서 실시된 미한 연합훈련을 마치고 16일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찰스 윌리엄스 미 해군 제5 항모 강습단장은 기자회견에서 미 해군은 한국을 수호할 것이며 이번 훈련에서 항모 강습단과 로널드 레이건호의 힘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레이건호는 축구장 3개의 넓이인 1800제곱미터의 갑판에 FA-18 슈퍼호넷 전투기와 전자전기, 공중조기 경보기를 비롯한 각종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호와 함께 이번 훈련에 참가한 유도미사일 순양함 찬슬러스빌 호 등 함정 7척도 부산항에 역시 입항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북한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평화적 위성 발사는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 제4위원회에서 13일 북한의 위성 발사 문제를 놓고 남북한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 대표는 국제사회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만은 예외라고 비판했습니다.
North Korea continues to flagrantly violate a number of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hich expressly prohibit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와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명백히 금지한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들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대표는 이 같은 금지된 활동을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내세워 정당화하려는 북한의 어떤 시도도 위법, 불법으로 규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북한이 자국의 활동을 위성발사 혹은 위성발사체라고 규정해도 마찬가지라고 한국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위성발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Peaceful and lawful satellite launches of the DPRK is a fair exercise of sovereignty which is fully accepted.
북한의 위성 발사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이며 정당한 주권 행사이고 이는 유엔 헌장과 우주 조약에서 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대표는 북한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권장하는 여러 조약과 합의에 가입하고 서명했으며 지난 2월 발사한 광명성 4호는 유엔에 공식 등록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다시 발언권을 신청한 한국 대표는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 진짜 의도는 평화적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now clear that the true intention of so-called rockets or satellite launches by North Korea is not for the peaceful use of the space.
북한의 로켓 혹은 위성 발사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한국 대표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와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금지한 것도 바로 그런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유엔 헌장을 준수할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다면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한국 대표는 유엔에 광명성 4호가 등록된 것은 기술적 과정일 뿐 적법성이나 합법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대표는 한국의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My delegation categorically rejects her remark, which is politicized.
한국 대표의 발언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전면 거부한다는 겁니다. 북한 대표는 북한이 앞으로도 국가 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B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설사병을 앓는 어린이가 크게 늘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도 4배가량 증가했는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최근 북한 수해 지역 어린이들 사이에서 설사병 사례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는 14일 공개한 북한 수해 긴급 대응 계획 보고서에서 황해북도 지역에서 9월 한 달 5세 미만 어린이 설사 환자 수가 전달에 비해 4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증 급성 영양실조로 9월 한 달 동안 병원을 찾은 어린이도 홍수 피해가 발생하기 전인 8월과 비교해 4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함경북도 지역의 수도와 위생시설이 파손돼 60만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오염된 우물과 수동 펌프 시설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인성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이 긴급히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홍수로 병원 등 보건시설이 파괴되고 적어도 45개 보건소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인 의료 장비와 필수 의약품이 턱없이 부족하며 수인성 질병과 전염병이 확산될 위험도 큰 상황이라는 게 유엔의 설명입니다. 유엔은 수재민들이 당국의 식량 배급에 의존하고 있지만 배급량이 하루 300g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배급만으로는 필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응해 유엔은 5세 미만 어린이 5만여 명과 임산부와 수유모 5만여 명에게 영양 보충식과 미량 영양소 가루, 비타민 A를 제공했으며 어린이들을 위해 치료용 식량 3천여 명분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수재민 14만 3천여 명을 위해 고열량 비스킷 145톤과 콩 260톤, 시금치 씨앗과 통조림 만여 명분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는 추가 자금이 지원되는 대로 취약계층 4만 5천여 명에게 영양과자 930통과 영양강화식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14만 3천여 명을 지원할 수 있는 분량의 콩 1,070통과 기름 107톤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엔은 현재 수재민들이 파괴된 집이나 다른 사람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극심하게 추운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거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은 수재민 2만 8천여 명에게 방수포와 조리기구, 이불 등을 지원하고 150가구에 임시 거처를 위한 텐트를 지원했습니다. 또 수재민 7,840명이 임시로 지낼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자재를 구입했으며 7,700여 가구를 위한 지붕 자재도 10월 말이나 11월 초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유엔은 학교와 유치원 보육원 54곳이 피해를 입어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아이들 1,500여 명에게 학용품을 지원하고 11개 학교에 긴급 교육용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앞으로 6개월간 북한 수해 복구를 위해서 2,89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현재 모금액은 목표액의 25%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타이완 정부가 자국 어선들이 동해안의 북한 경제 수역에서 조업권을 획득해 조업 중이라는 한국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앞서 14일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동해 자국 배타적 경제 수역 내 조업권을 타이완에 팔았고 300톤급 타이완 어선 수십 척이 북한 동해에서 조업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어업정책을 감독하는 농업위원회 어업선은 14일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에 따라 북한의 엄격한 제재가 가해지는 상황에서 타이완 어선이 북한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현 규정상 외국 수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어업소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며 조사 결과는 지금까지 동해의 모든 북한 경제 수역에서 조업하겠다고 신청한 어선이 없었고 현재 해당 수역에서 조업 중인 배도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한편 천태인슈 타이완 어업서장은 이날 타이완 중앙통신사에 타이완은 어업 분야에서 북한과 협력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터넷은 21세기 전 세계인들의 필수품이죠. 그런데 지난해 인터넷 접속 차단으로 인한 손실액이 전 세계적으로 240억 달러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도 31만 달러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이 나라 경제에서 점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인터넷 차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240억 달러에 달한다고 미국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이 연구소의 데럴 웨스트 실장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특히 북한의 경우 같은 기간 인터넷 접속 차단으로 약 31만 3천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트 실장은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사이 19개 나라에서 81건의 일시적 인터넷 접속 차단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인도와 이라크가 각각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북한에서는 2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나라는 언론 통제 등 다양한 이유로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보고서는 인터넷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인터넷 차단 일수, 인구 등 각종 통계 지표를 동원해 이 기간 중 인터넷 차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총 240억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차단 일수가 70.54일에 달한 인도가 약 9억 6천만 달러로 가장 큰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인터넷 차단일이 0.29일을 기록한 북한은 약 31만 달러로 조사 대상 19개 나라 가운데 가장 적은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차단 일수가 가장 짧았던 나라는 리비아로 동기간 0.04일을 기록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인터넷 환경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인터넷 환경은 주변국들과 비교해 크게 뒤떨어진 상태입니다. 앞서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에서는 인터넷 접근이 여전히 당국의 승인을 받은 일부 고위 당국자들에 국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외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는 북한 내부 통신망에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매주 월요일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함경북도 지역에 지난 8월 말 태풍 라이언녹의 영향으로 쏟아진 무더기 비로 큰 피해가 발생했죠. 북한 당국은 이번 수해, 즉 큰물 피해가 해방 이후 최악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북한의 과거 홍수 피해 규모와 국제사회의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서 해마다 반복돼온 수해 피해.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가뭄과 홍수로 몸살을 앓았던 함경북도 지역에 올해 또다시 큰 비가 내렸습니다. 지난 8월 29일 태풍 라이언록의 영향으로 이 지역에 이틀 동안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이로 인해 두만강이 범람해 큰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8월 22일부터 4일간 라선시 일대 폭우로 60여 명이 사망한 지 1년 만에 또다시 큰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올해 인명피해는 막대했습니다. 138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실종됐습니다. 가옥 2만 채가 무너졌고 학교와 보건소, 기반시설도 파괴됐습니다. 집을 잃은 이들도 10만 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큰물 피해가 해방 후 처음 겪는 대재앙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평양 소재 유엔 상주 조정관실도 지난 9월 14일 성명을 내고 북한이 과거에도 홍수 피해를 입었지만 이번 홍수는 근래 들어 가장 심각하며 엄청난 손상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곧바로 수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 SERF는 평양에 상주하는 5개 유엔기구에 긴급대응지원금 485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스위스 정부도 단일 국가로는 최대 규모인 365만 달러를 지원했고 태국이 30만 달러, 덴마크가 1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수재민 60만여 명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입니다. 유엔은 함경북도 수재민 지원에 2,89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14일 현재 모금된 금액은 목표액의 25%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1995년 이래 네 번째로 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5년 이후 가장 큰 인명피해는 지난 2007년 발생했습니다. 당시 8월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북한에는 그야말로 물폭탄이 떨어졌다고 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북한은 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데 이어 9월에는 태풍 위파가 뿌린 폭우로 또다시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가 진행 중이던 교량 등 기반시설과 건물 붕괴 등 2차 피해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당시 적어도 454명이 숨지고 156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재산 손실과 농작물 피해, 농경지와 농업 구조물 복구비는 북한 국내 총 생산 GDP의 1%에 달하는 2억 7,500만 달러로 추정됐습니다. 북한은 수해 직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피해 상황을 알리고 신속하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당시에는 6자회담에서 2·13 합의가 이뤄지는 등 북핵 문제에서 진전이 이뤄지면서 국제사회 지원도 활발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에 대한 1,400만 달러 규모의 긴급 구호 모금을 요청했고 4개월 만에 1,269만 달러가 모금돼 목표액의 87.4%를 달성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에 1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액수는 적었지만 끊겼던 미국의 대북 지원이 재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10월 말에는 백악관과 국무부, 국제개발처 USAID, 고위 당국자들이 방북해 식량 지원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북한 수혜에 미국 정부가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과 대조되는 겁니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정부가 현재 북한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995년 이래 두 번째로 큰 인명피해를 낸 수혜는 지난 2012년 발생했습니다. 그해 7월에 장마와 함께 제7호 태풍 카눈이 상륙하면서 월 강수량이 353mm에 육박했습니다. 7월 강수량으로는 1973년 이래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어 한 달 뒤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황해도를 중심으로 폭우가 내렸고 특히 8월 말 제15 태풍 볼라벤이 상륙하면서 서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과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230여 명이 사망하고 45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2만 3천여 채의 주택이 파괴되고 23만 3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유엔은 수해 지원을 위해 중앙 긴급구호기금 2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가장 많은 자금을 출연했고 국제적십자사가 60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스위스와 독일 정부, 독일의 일부 민간단체들도 대북 지원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유엔은 북한 수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470만 달러 중 80%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민간단체들의 수해복구 지원도 활발히 이뤄졌습니다. 한국 내 대북지원단체들의 연합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북민협은 의약품과 내복, 항생제와 영양제 등 29만 달러어치 구호품과 밀가루 500톤을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한국 정부는 수해 지원을 위한 북민협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조차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문제 삼은 겁니다. 한국통일부 홍용표 장관이 최근 대북 수해 지원과 관련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다만 수해 피해 지원은 지원의 실효성, 투명성,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 시점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00년 태풍 프라피룬으로 226명, 1996년에는 116명, 1995년에는 68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는 등 수해 피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의 고등학교엔 다양한 친목활동을 하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들과 지역 경찰관까지 참여해 탈북민들과 교류하는 대규모 동아리가 있어 화제입니다. 한국 내 통일과 탈북민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헬로 서울.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두 개를 고르신 다음에 한쪽을 이렇게 비벼보시면
13일 서울 연세대 공학원 서울시 다문화 플러스 동아리 축제가 열렸습니다. 함께 나누는 이곳에 한국의 전통 부채 만들기 체험 행사를 준비한 앳된 얼굴들이 있습니다. 서울 덕원여자고등학교의 동아리 UNI I Love You 회원들인데요. UNI I Love You는 덕원여자고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강서경찰서가 함께하는 단체로 탈북민과 다문화 가정을 이해하고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탈북민과 다문화 어린이 등을 만나 한국의 전통문화 등 여러 가지 체험을 함께하고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나누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동아리 담당 교사인 덕원여자고등학교의 유재향 선생님입니다.
매월 1회씩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종이접기라든가 문화적인 거 이런 행사를 통해서 미리 아이들이 익히고 그거를 또 주도하는 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같이 배우면서 행사를 하는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다문화 다른 지역에서 온 친구도 있지만은 새참인 친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라도 또 역시 남북에 대한 차이 그런 것도 또 역시 문화에 대한 그 차이점이라는 거를 또 같이 인식하는 한 민족이지만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UNI I Love You에서는 종이접기와 문화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는데요. 처음에는 낯설어했던 학생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내 동아리지만 학생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와 선생님 그리고 강서경찰서가 함께하다 보니 더 꾸준히 그리고 폭넓게 이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유재한 교사입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좀 머뭇거리고 하지만 이제 4년 정도의 이제 아이들이 전통이 있는 그런 동아리다 보니까 선배가 후배를 가리키고 서로 해가면서 이끌어주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점차적으로 자기 또 그 동아리 활동에 전념하게 됨으로 해서 새롭게 다른 나라에서 온 아이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에 빨리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시도도 해보고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꺼려하던 아이들이 점점 같이 다가가서 손잡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런 아이들이 자라면 더 미래에 점차적으로 발전된 공동체 사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UNI I Love You는 미취학 아동부터 중학생까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는데요. 탈북민과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 나이를 초월해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UNI I Love You의 대표를 맡고 있는 노준혜 학생입니다.
제가 맡은 친구는 새터민이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런 친구를 볼 때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러다가 점차 서로 친해지고 이렇게 편견도 없어지고 이런 거를 하면서 되게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그 아이를 담당하게 된 이유가 그 친구가 종이접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종이접기를 그 어렸을 때부터 해서 자격증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 친구랑 짜게 됐는데, 어쩌다 보니 스터민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사실 조금 무섭기도 했는데 그 아이랑 계속 지내다 보니까 딱히 다른 것도 없고 그냥 서로 이해관계도 되게 편해지고 해서 지금은 SNS로 따로 개인적인 연락까지도 하거든요.
남과 북이 갈라져 있다 보니 다문화 어린이들보다도 탈북민들이 조금 더 낯설고 다가가기 힘들었던 게 사실인데요. 한 달에 한 번 만나 다양한 체험을 하다 보니 처음 느꼈던 낯섦이 어느새 익숙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수빈 학생입니다.
거리감이 있고 멀게 느껴졌는데 막상 같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같은 사람으로서 진짜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선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덩달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맨 처음에 그 아이가 탈북인인지 모를 정도로 생각보다 저희와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탈북민이라고 거리감 느끼고 이러는 게 약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좋은 시간을 같이 보냈던 것 같아요. 거리를 느끼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알리고 싶은 건 그 친구들을 다른 시선으로 보지 말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좀 더 존중하고 평등하게 똑같이 대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드는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 가방과 필통, 부채 등 자신이 만든 작품들도 하나씩 늘어가는데요. 이런 활동을 통해 탈북민과 다문화 어린이들의 자존감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덕원여자고등학교 UNI I Love You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동아리 담당 교사인 덕원여자고등학교의 유재향 선생님입니다.
11월달하고 12월달하고 두 번이 더 남아있거든요. 12월달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마무리를 해가면서 크리스마스 시즌 이런 거 하고 맞추어서 월별로 그 행사에 있는 거에 맞춰서 이제 가치를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하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가지고 한국에 빨리 정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 나라에서 온 아이들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 친구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었을 때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하고 자기만한 아니고 공동체 접으러가는 그런 사회에 대한 인식, 이런 것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끝으로 한국 기상청 제공 오늘의 북한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함경남도 동해안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4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에서 1.5m, 먼 바다는 2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수요일도 북한 전역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0.5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오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양은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 역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주와 개성도 역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 강원도 원산은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 12도, 낮 최고 기온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가 차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양강도 해산은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1도, 낮 최고 17도. 자강도 강계와 희천,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6도 되겠습니다. 또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한국기상청 제공 오늘의 북한 날씨였습니다. 오늘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임시진행을 맡은 김영곤이었고요. 오늘도 저희 VOA 한국어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미국과 영국 그리고 예멘 주재 유엔 평화특사가 16일 분쟁을 겪고 있는 예멘에 대해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휴전 선언을 촉구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이스마일 울드 체이키 아흐메드 예멘 평화특사 등을 만난 뒤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휴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영국과 아랍에미리트 연합 그리고 예멘에서 공습을 벌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 장관들도 참석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각국 외교 장관들이 17일이나 18일쯤 예멘의 폭력 사태를 시급히 끝낼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고위 대표단이 압드라부 만수르 하디 대통령 정부와 후티 반군 측을 각각 접촉해왔다며 정치적 해법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라크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로부터 북부 도시 모수를 탈환하기 위한 초기 작전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수드 바르장이 이라크 내 쿠르드 자치정부 수반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이날 오전 6시 이후 모술 지역 200제곱킬로미터 면적이 자유화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르장이 수반은 또 모술이 완전히 해방될 것이라며 쿠르드 전사들은 모술이 또 다른 알레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미국이 5년 전 이라크 파병군을 철수한 이래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ISIL은 겨냥한 이번 작전이 앞으로 수주가량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파키스탄에 머물고 있던 아프가니스탄 난민 등 37만 명이 올해 아프간으로 되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1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주에만 거의 5만 2천 명의 아프간인들이 파키스탄에서 국경을 넘어 아프가니스탄으로 되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파키스탄 당국이 국경 수비를 엄격히 하고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유엔 측은 설명했습니다. 유엔은 하루 평균 5,200명의 등록 난민들과 2,160명의 서류 미비자들이 아프간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를 볼 때 올해 말까지 44만 6천 명이 추가로 아프간으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CNN 방송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대선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지지율에서 8%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NN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클린턴 후보는 47% 그리고 트럼프 후보는 39%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최근 시행한 여론조사 4개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CNN 조사가 근거로 삼은 여론조사들은 지난 10월 7일 트럼프 후보의 성차별적 발언이 알려진 뒤에 시행한 조사들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 2005년에 촬영된 영상에서 성차별적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었습니다. 한편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클린턴 후보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90%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7일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복납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서 시작된 가을철 행사에 때맞춰 내각 총리 대신 아베 신조 이름으로 마사카키라는 공물이 복납됐다고 17일 보도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2차 세계대전에 일본 측 A급 전범 14명의 위패가 있는 곳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아베 총리가 개인 자격으로 공물을 복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2년 12월 자민당이 정권을 다시 장악한 지 1주년을 맞은 2013년 12월에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해 한국과 중국 정부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아베 총리의 공물 복납을 반대한다면서 일본이 침략 역사를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고등학교 졸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백악관이 17일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15 기간 중 미국의 고등학교 졸업률은 83%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5년 연속 상승한 수치로 전학기보다 약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고교 졸업률을 인종별로 살펴보면 아시아계가 90.2%로 가장 높았고 백인은 87.6% 그리고 흑인과 중남미계는 각각 74.6%와 77.8%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졸업률이 가장 낮은 인종은 미국 원주민계로 71.6%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